도덕질을 하면서도요, 이 도둑들 중에 유머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닭을 훔쳐갔는데요. 그 양계장에 있는 닭들을 다 훔쳐가면서 그 수탉목에다가 다음과 같은 그 문표를 걸어놨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난 새벽 2시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문표를 걸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또 뉴저지에서 그 어떤 은행에 들어가서 금고를 턴 그 은행 금고털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고에 있는 모든 돈을 털어가면서 벽에 걸렸던 표요판, 그 은행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저기 걸어놨던 표요판을 뜯어서 금고에 걸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Always Smile 이라는 말을 걸어놓고 갔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뻔뻔한 거죠. 그렇죠? 뻔뻔하게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도 그것을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같이 말라기를 공부한 지가 꽤 몇 달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전체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그러니까 너희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지킨 적은 정말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잠깐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해라는 희년 있잖아요. 그것은 50년마다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냐? 그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년에는 노예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희년에는 빚이 탕감이 됩니다. 희년에는 땅을 놀려야 합니다.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의 규례를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내용이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요, 자신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은 지금까지 그들이 대답했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는 식의 대답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돌아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여기 와 있는데 뭘 돌아가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선지자들의 약속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일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점점 그 강대국에 쌓여서 아무 힘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점점 형식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1장과 2장에서 본 대로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제사 다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하니까 뭘 돌아가요? 이미 와 있는데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를 8절부터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질하는 것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것인데 온 나라가 다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로 든 것은 십일조와 헌물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의 집을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십일조의 헌물을 드리며 오늘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메뚜기를 금해 주셔서 너희 토지소산을 지켜주실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워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방이 너희들이 복받은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는 것인데 온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서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려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받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희가 그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서 신앙 그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50불을 벌 때 5불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500불을 한 주에 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0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5,000불을 한 주에 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500불은 너무 드리기가 힘듭니다. 어떡하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다시 500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십일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일조라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에도 부담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일조를 바쳐서 나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십일조를 온전하게 하면 내가 너희를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봐요.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니까 반응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일조를 해라. 나를 시험해봐라. 십일조를 온전하게 하면 내가 너를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늦으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걸쳐서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또한 그것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의 주제가 뭐냐면 십일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은 엉망인데도 십일조만 철저하면 물질적인 축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십일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교회의 십일조의 가르침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인내하시지만 십일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온전한 십일조를 안 했더니 십일조만큼 내가 돈을 잊어먹더라.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더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선행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는데 십일조를 온전히 했더니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보상해 주셨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그래서 다른 어떤 십일조를 안 하시는 교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저 십일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십일조를 온전하게 안 하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일조를 안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도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교인들은 자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교회의 추세고 또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회는 십일조를 강조하는가 막 그런 뭐 토론도 있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소유에서 철저히 십일조를 드린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 같지 않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내 소유의 모든 것에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드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축복하실 때 가산 점수를 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십일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십일조를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십일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드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드리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일조가 많이 들어오면요, 교회에는 좋습니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목사님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자가 돼서 부정부패가 이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십일조의 그 퍼센테이지를 받는 사람이라면 저는 어떻게든지 협박을 해서라도 십일조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 셀러리가 늘어나니까. 여러분이 십일조를 많이 하시든지 적게 하시든지 제 셀러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에는 십일조가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면 좋을 수 있지만 영적 상태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일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전한 십일조 헌물을 드려야 하는지 그 근원은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왕들이 그로알라와 반역해서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소돔 그 땅을 완전히 그냥 쓸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복들과 뭐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그 사람들과 물건을 다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안 드리면 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십일조가 나타난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을 주십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그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이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를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서원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곳에서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십일조는 또 율법에서 어떻게 드려졌냐 보시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하는 기념의 장치로 십일조가 드려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짐승이나 사람의 처음 난 것이나 수컷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각 지파의 첫 아이들을 바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맡아서 그 레위 지파가 마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특징은 뭐냐면요. 각 지파의 10분의 1을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요.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가 10분의 1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파를 축복하고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장치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축복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땅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도 십일조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십일조를 더 조금 해서 더 많이 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십일조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레위 지파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잘못되거나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복의 근원이 되신 통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말라기 2장 5절에는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요.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규례를 지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일조의 문제는 정말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모습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요. 레위 지파들을 다시 모읍니다. 뭐 섞인 사람 이 사람 다 쳐내고요. 정말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비해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십일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진행하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그가 잠시 바벨론에 다시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갔다 오는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 동안에 그 없는 사이에 또 십일조가 끊쳐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십일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서 한 기도가 그 스물악 광장에서 한 기도였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제적으로는요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기보다 느헤미야가 더 앞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레위 지파를 정돈하고 십일조를 온전히 하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스물한 광장에서 은혜를 받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후에 또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제물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또 온전한 십일조 헌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실제적으로 모든 그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억압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일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향과 근채와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선지시대가 끝난 다음에 신약세로 넘어오기 전까지 400몇 년 동안 무지무지 고생을 합니다. 무지무지 억압을 받습니다.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먹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 밑에서 간신히 그들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랍비들이나 사람들이 계속 생각한 게 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을까?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 성경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십일조를 제대로 못해서 복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십일조를 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자. 그래가지고 별놈의 율법을 다 만들어냅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이 더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마일 안식일날 몇 마일 걸어가면 죄가 그거는 그 일하는 거고요. 어떤 건 아니고요. 몇 킬로 이상을 들으면 일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걸 하면 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지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빼먹은 것이 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십일조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로움과 인자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 이 의로움과 인자와 믿음을 버려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십일조를 해도 그것은 빈 십일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되대로 왔는데 다 예배하는데 십일조 드리고 다 제물 드렸는데 맞지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빈 껍데기 십일조와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이런 핀잔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한 가지 십일조를 잘했다고 그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는 의로움과 인자와 믿음이 같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감사로 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드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치로 만들어드렸다고 만들어진 그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려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도 이들이 제대로 부패해서 못 드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7장에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로는 안 되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십일조를 바쳤 그것처럼 그 11조를 이미 복을 축복을 받고 멜기세기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린 것처럼 임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세운 언약도 평강과 생명의 축복이었습니다. 똑같은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 거룩한 제물, 산 제물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에 반해서 우리 전체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자세로.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고요. 그 복된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거나 무슨 봉사일을 하시거나 섬기시거나 하거나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것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간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그 경험을 적은 것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가 청년이었을 때 친구의 집에 그 친구 집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집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저기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저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그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날 밤에 그 잠이 깨가지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응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저쪽 응접실 건너편 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나? 그래서 그냥 호기심으로 이렇게 쳐다봤답니다. 그 방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소년이었답니다. 소년이 누운 침대 옆에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 자신의 아들, 그 젊은 아이를 쓰다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고민이 사랑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귀찮아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이 보암이라는 작가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자식은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의 고민을 그 어머니가 말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고민도 사랑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지어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모든 것을 주었건만 사랑하고 지켜주었건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만든 백성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희생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우상과 음행으로 얼룩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직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사랑의 고민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축복, 그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제사의 그 증거가 십일조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한다 해도 우리 삶에 아무런 그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처럼 다 돌아갔는데 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요.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또 단정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증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증표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모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